오늘 우리는 하박국서, 마태복음, 그리고 로마서 세 곳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말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설명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본래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와 무엇보다도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크신 일을 한 가지 행하셨습니다. 그 크신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의를 이루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시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고 완전한 의입니다. 어떤 의로운 행위를 내가 행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어는 이 복음이 주어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첫째로 복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로 보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세상의 나라들은 종교가 타락했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듀나미스 가르세우, 헬라말로 하나님의 능력, power of God.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이것은 창조 능력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든 창조 능력. 이것은 섭리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말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지금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능력이에요. 저 하늘에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는 것도 저절로 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유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별들아 있어라, 해야 있어라, 달아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이 섭리 능력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정이 유지되고 국가가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보존 능력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구원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능력은 갑자기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온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로마의 정치 권력 얼마나 셉니까? 로마의 정치가들의 능력은 하늘을 찌를 듯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 사람들의 지혜, 철학, 그것 역시 놀라운 철학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비교할 때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들 앞에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복음이 당당한데 내가 로마에 혹은 헬라에 어떤 세력 앞에 내가 부끄러워하겠느냐? 아니다. 이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낸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가난과 미신에 끌려다니고 특별히 술이 못을 이루고 여자가 숲을 이루는 한문자로 주지육님이라고 그러지요. 못을 이룰 만큼 술을 마셨고 여자가 숲을 이룰 만큼 덤벼드는 이런 악한 사회에서 살던 우리의 조상들이 복음을 받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이 민족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이렇게 오늘까지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원조를 받고 남에게 어려운 때 도움을 요청했던 이 민족이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복음의 능력인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몽골을 갔어요. 몽골에 간 이유는 국제 울란바트라 대학교의 졸업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졸업식이 끝난 다음에 교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제 앞자리에 그 대학교의 법과대학 학장이 앉아 계셔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대한민국 코리아는 어떤 나라로 보입니까? 난 코리안인데 코리아는 어떤 나라라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분이 생각지도 않고 갑자기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코리아는 선진국이고 코리아는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70년 전을 생각해 봅시다. 그때에도 코리아가 한국이 몽골보다 잘 살고 선진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분 대답이 12세기 때에 우리나라에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는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때는 한국도 우리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한국 가서 점령한 역사적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모양이 되었고 한국은 발전을 해서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부지런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지하자원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복음은 그래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얼굴 색깔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모든 생활 환경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대속의 주님을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증거해요. 복음은 받은 사람에게만 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변화시켜요. 어제까지 술주정뱅이 나쁜 짓은 도맡아 하던 사람이 복음을 받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도처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어두운 삶을 살던 사람이 천국의 광명한 세계로 옮겨진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탄의 노예였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증거,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능력이 일어납니다. 중생과 성화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 복음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해를 시켰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를 복음이 일으켰다. 예수님이 일으킨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 백성이 돼. 이제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서 구원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까? 이 복음이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힘없는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만이 아니라 죄의식 가운데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천박한 타락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끌어올린 것이 복음이고 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도 이 복음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천박한 우리를 성실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것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초대교회 많은 신앙 고백 가운데 으뜸가는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어요. 70인역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신약은 헬라말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을 헬라말로 번역한 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셉추아진트라는 이 말은 사실은 72인이 번역을 했는데 그냥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 성경에는 큐리오스를 뭐로, 큐리오스는 헬라말로 주라는 말인데 이 큐리오스는 구약의 야외 하나님을 큐리오스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큐리오스,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거든요.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주인, 높으신 분, 존경할 만한 분, 그런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하는 말은 하나님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된 줄로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2월 5일, 금년 2월 5일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 됩니다. 그래서 음력 새해 첫날을 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설날이라고 사람들이 지금 떠들썩합니다. 아세아 복음주의 협의회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어로 ATA라고 그래요.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이 ATA에서 1983년 12월 26일부터 5일간 대만의 타이페이 대북에서 중국은 그때 기독교인이 없으니까 빼고 일본,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표들이 모여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다시 말해서 유교권 신학자들이 모여서 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신학 토론을 했어요. 5일간 신학 토론을 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유교권에서 행하는 이 신학자 대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론이나 종말론이 아니었어요. 신론이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유교, 불교, 신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신관이 있잖아요. 이 신관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성명서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조상 숭배에 당면한 성도들에게 조상에 대해서 두려운 감정이나 조상을 믿는 감정이나 찬양하는 감정을 갖지 말 것이며 두려워하거나 믿거나 찬양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한 인상을 주위에 있는 사회나 다른 기독교인에게 주지 말기를 원한다. 제가 이 말을 읽는 이유는 이 문장은 한국 대표가 이 성명서 작성 때에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말이 들어간 것이 아주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조상 숭배가 조상이 죽은 조상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믿는 감정도 아니고 찬양의 대상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다른 나라 사람도 알아야 될 것을 성명서는 발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이 제사 문제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언론기관들이 오늘도 지금 여전히 말하기를 제사 제도는 민족 고유의 아주 명절이고 그래요. 명절 때 하는 차례를 지내야 된다. 그러면서 텔레비전 같은 데서는 제사 지내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제사를 지내는 나라는 아프리카 몇 나라 그리고 아시아의 중국뿐이에요. 근데 중국도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공자가 출생하기 훨씬 전인 하나라 여름하자 그리고 상나라에서 그것도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황제, 왕도 아니에요. 황제 중에도 업적을 크게 남긴 사람에게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후에 임금들이 황제만 훌륭하냐 우리 조상도 좋은 업적을 남겼다 해서 임금들도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훨씬 후에 송나라 때 유교학자 주희라는 사람이 나중에 주자라고도 불렀지요. 이 사람이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고 유교 철학을 만듭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치 철학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이라고 불려졌어요. 네오 컨퓨시아니즘, 성리학이라고 불려지는 이것을 만들어서 반드시 조상에게 제사해야 될 것을 그가 거기서 지론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유교 사상이라고 해요. 신라와 고구려와 모든 왕이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특수한 왕에게 제사를 했어요. 특별히 업적을 많이 남긴 왕에게만 제사를 했습니다. 삼국시대나 신라 때에 불교가 성행했잖아요. 그때는 불교를 고려까지도 국교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불교는 제사가 있느냐? 불교는 제사가 없어요. 여러분 태국에 가보세요. 제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교 제사 있잖아요. 절간에서 제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절에 가서 제사 지내고 온다고. 이거 뭡니까? 이거 큰일 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무속신앙하고 야합을 해서 제사 제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고려 말에 성리학을 중국으로부터 받아온 것도 민족 고유의 제사 제도를 얘기하는 것도 이것이 얼마나 가짜 뉴스인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제사 제도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것도 아닙니다. 왕가에서 시작되다 선비들에게 그것이 백성에게 전제 파급된 이유가 있어요. 고려를 지나서 조선조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조선왕조가 세워질 때에 이성계라는 사람이 아무리 백성들을 설득해도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자꾸 고려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이게 종교 문제다. 불교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다. 그래서 유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불교를 없애버리고. 유교를 국교로 삼은 이유는 유교는 효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를 강조해요. 그래서 유교를 국교로 삼고 온 백성은 제사를 지내라. 왕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선비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전국이 제사에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왕에게 드리던 충성심이 가라앉던 그들이 갑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하다 보니 국가에는 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에게. 그래서 효를 충으로 슬쩍 바꿔놓은 것, 그것이 이성계입니다. 그것이 조선조예요. 그 조선조 때부터 우리나라는 효를 강조한, 충을 강조한 유교를 국교로 삼게 된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제사를 지내보신 분도 계실 거고 현재도 지내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주에 무슨 글자를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고, 처사, 부근, 신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써야 돼요. 한글로 쓰면 죽은 귀신이 한글을 못 읽어서 왔다 돌아갈지도 몰라요. 셰익스피어의 함렛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서양 귀신은 영어를 못 읽어요. 라틴어만 읽어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글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귀신은 한글을 못 읽어요. 그땐 한글을 천대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문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 잘 보세요. 현고, 처사, 부군, 신, 위. 마지막은 귀신, 신자의 위. 귀신 앞에서 절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글자를 신주를 써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지방을 쓰면 한글을 모르는 젊은 세대 사람들이 한문을 못 쓰니까 한글로 쓸 거 아닙니까? 그 한글의 뜻도 모르고 한문의 뜻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제사일을 할 필요도 없지요. 글씨만이 아니에요. 지방을 접는 방법도 있는데 그 접는 방법도 모르니 상놈들이 하는 짓이라고 어른들이 왔다 돌아갈는지도 몰라요. 가족 제도를 보세요.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 서울 사람들은 특별히 3년 만에 한 번씩 집 주소를 옮겨요. 너무 많이 이사를 다녀요. 집을 팔고 또 사고 또 전세 가고 또 이사 가고 하면서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과 구의 이름은 다르지만 아파트 이름이 같은 게 많아요. 현대아파트, 동대문구에도 현대아파트가 있고 서대문구에도 있고 마포구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 죽은 귀신이 현대아파트 몇 호실로 오시오 하면은 그 혼란이 돼가지고 왔다 간단 말이죠.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사상이 높아요. 이 강대상보다 훨씬 높아요. 높은데 그걸 이사 다니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간소화하자 해서 제사장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상도 밥상에다 차려놔요. 그래서 귀신을 무시한 거라고 또 그냥 가버려요. 제사상만이 아니에요. 제기는 더 복잡합니다. 크고 작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제기도 처리를 못해서 역시 간소화하다가 보니까 역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실 조상의 은덕으로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복음의 은혜인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게 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사도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인 복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이것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어요. 17절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나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내게 부어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라. 그 말은 예수님이 본래부터 의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부터 의로운 분이시고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완전 순종을 하심으로 의를 이루셨다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내게 너도 의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 편에서 어떤 의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의를 요구했다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를 베푸실 의향이 하나님께 없거나 실제로 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죄만 커지기 때문에 구원이 아닌 저주와 심판밖에 우리에게 올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 Imputation, 전가시켜 주셨다.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나설 수 없어요. 죄를 들고 나갔다가는 여지없이 지옥행밖에는 다른 판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자리에 서게 되니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 여겨줬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자녀에 우리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빈 통장, 은행 통장이 비어 있어요. 제로예요. 빈 통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도덕적 자본금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부를 축적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 진리를 깨닫고 그가 이런 놀라운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소리를 쳤는데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루터는 두 팔을 벌리고 소리를 친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늘문이 열린 그곳을 통과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는 죄인이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의를 행하셨고 예수님이 의인인데 그 의를 내가 어떻게 받는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통로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 말은 이 말의 직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의를 믿음으로 받는 열린 손, 받는 손. 예수님이 의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주실 때에 내가 손을 벌려서 그 의를 받는 거예요. 손을 열어서 그 주신 것을 받는 것이 내 손이에요. 손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신 것 받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내 공로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우리가 인격을 뭐라고 그럽니까? 인격은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그래요. 지식과 감성과 의지를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로 지적인 수용이 필요해요. 무엇을 믿느냐 하는 내용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계시로 우리가 지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받은 것을 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것을 지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적으로 수용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감성적으로 응답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감성적 응답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의지적으로 또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 헌신. 그게 무엇입니까? 추상적 구원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나의 구원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고백한 거죠.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거예요. 몸을 바치고 영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헌신이 합쳐진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지정의가 합쳐진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에요. 확실한 사실을 믿음으로 꼭 보는 것을 말해요.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설립 당시에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모토를 뭐라고 할까요? 모토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우리 교회 모토로 삼았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볼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볼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손이에요. 잡을 수 있는 손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잡는 것만이 아니에요. 입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과 입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믿음을 비웃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더 깊이 조율되어 있는 한 그 사람들은 믿음을 아주 천대하고 믿음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무신론자, 율법주의자, 율법 파기자, 방종하는 자들은 복음을 아주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그것은 놀라운 광신적 행동이라고 조롱했고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나는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헬라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황제가 자기 후계자 아들을 낳았으면 독립 사람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에까지도 good news를 선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구원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구원 목적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역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든 사람이에요?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역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필요합니다. 내게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온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헬라말로 이렇게 읽어져요.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온전히 믿음만으로 이 말은 문자적 해석입니다. 구약의 믿음부터 신약의 믿음까지 요한 칼빈은 연약한 믿음부터 강한 믿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칭의교리라고 그랬어요. 칭의, 의롭다고 부름을 받은 사람. 저나 여러분은 의를 이루어서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칭의,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칭의 교리는 모든 기독교 교리를 대표할 만큼 교회를 낳고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고 교회를 방어합니다. 교회도 힘이 없어 때로는 절뚝거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칭의 교리가 있는 한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신자 쓰러지지 않습니다. 연약한 신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효과적으로 연합하는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역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 의가 되고 믿음을 실행해서 모든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의는 의가 되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이가 구원을 받는 일에 효과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의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은 6계명 간음한 자예요. 7계명 간음한 자예요. 6계명 살인한 자예요. 밧세바를 간음했고 우리아 장군을 죽인 사람이에요. 간음자여 살인자인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만든 천막에 성막에 임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신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 너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한 기도만을 했는데 너는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나라의 국기는 다윗의 별 그리고 다윗성 오늘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자손들이 번창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구원과 복과 창대케 하는 복을 다윗이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여러분 밥 먹게 해주세요. 나라가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임하실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어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스럽게 임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웅대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예요. 내가 호소하여 의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고 의롭다 하신 것을 인정해 주신 것은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복음 능력에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셔요. 이 아무개야, 김 아무개야,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항거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마음이 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최고의 지혜, 은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은 무관심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은혜,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의 복음의 영광에 당신은 대적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받은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성도가 되었으니 서울교회 성도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